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1절은 인도자가 읽고 2절은 회중이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정건 목사님 나오셔서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십니다.
찬양을 그렇게 잘하면 설교를 어떡하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두 분이 들으셨습니다. 비전센터 착공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송정일 장로님, 정정도 권사님 감사의 드렸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림교회 비전센터 신축 착공 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행하며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0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제목이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기까지 기도하면서 또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면서 오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힘을 다하여서 또 헌금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비전센터 위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에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아기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자라나서 결혼을 할 때도 결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가정예배를, 결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또 더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그때에도 장례식을 예배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의미에서 장례식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이 건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건물을 짓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착공 예배가 너무 기쁩니다. 이 예배에 이 하나님의 건물을 짓는데 미약하지만은 동참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처음에 건축을 해야 된다는 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식당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이 있으니까 건축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을 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큰 언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더불어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전센터 건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먼저 시작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건축물을 지으실 때 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들을 알아서 다 내리셨습니다. 열 가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정예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셨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다 가르시고 그리고 땅을 말르게 하시고 말리우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그냥 건너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해를 가리워주므로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거 주워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선가 메추라기를 막 날아오게 하셔서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냥 그거 주워서 구워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물, 흘러나오는 물 마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주워 먹으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혼자서 다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길 걸어갈 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짠 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 성막을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하셔서 떡하니 성막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성막을 내려두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독 다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지어라. 유독 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어라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못과. 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거기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내용은 금과 은과 못과 그 뒤에도 쭉 나오죠. 성도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물질이 많이 있겠습니까? 집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소유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짠 하고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소유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건축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류, 관유에 드리는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참으로 귀중한 것들입니다. 귀중품들입니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제가 살펴보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나의 장식품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염소 털 가죽은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내 몸을 감싸는 옷이 되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의 헌신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집에 있던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전센터 건축을 하면서 가깝게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장로님들은 자주 모여서 또 의논도 하고 우리 건축위원회도 모여서 자주 의논을 하면서 장로님들의 생각을 다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장로님들 어디 계시죠? 예,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고 모든 부분에 다 아껴서 쓰면서 집전화도 끊었습니다. 집전화 끊고 집전화랑 핸드폰 두 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래서 집전화도 끊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헌금을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서 목사님 저희가 다 하고 나면 더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피와 같은 물질, 그 귀중한 물질을 헌금을 하시면서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쌈지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몇천만 원 되는 이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그 조금씩 조금씩 자녀들에게 용돈 받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한 달에 만 원씩이라도 작정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청년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전도회도 권사회도 틈만 나면은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건축 헌금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또 건축에 조금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조언들도 많은 분들이 아끼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아주 귀중한 그 정성과 헌신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건축은요, 우리 성도들의 피고 땀이고 눈물이고 헌신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될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만들고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인가?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진행하고 성취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이죠.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기도하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이 건축은 일반 건축과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모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장소를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건축과는 건축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 비전 건축위원들 모두가 다 그런 말씀들 한 말씀씩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뭐 뒤로 받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게 할 것이다.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 있죠? 수백억 원의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차장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주차한다고 마음속으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 만들어주신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뭐 많이 주차하지도 못하는데 몇 대밖에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 아니고 다른 데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10대를 내든지 15대를 내든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차장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인도를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해 나가실 텐데 건축하는 기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하는 이 기간 중에 이 습관을 좀 형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깊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습관이 저와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 날마다 찬송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목사님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요. 저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설교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보면은 이러한 말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병도 고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입만 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너를 만날 수 없구나. 너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때때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도 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만나지 않는 거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만이 가지는 그 시간이 없다면은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남편이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 아내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아는 거 있죠. 우리 아내는 정말로 미스 코리아에 나가도 될 정도의 미모와 키를 갖추고 있다고. 저 어디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로 음식도 잘한다고, 얼굴도 예쁘다고. 진짜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안 보신 분들 계시죠? 조금 이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늘 이렇게 자랑하고 칭찬도 하고 사랑한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내와의 둘만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부부 생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늘 입을 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고 주의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주님과 나와의 둘만의 그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부부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내가 전부입니다. 나 자신의 전부라고요. 여러분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여러분들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의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밀한 시간. 이 은밀한 시간은요, 다른 사람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지셔야 될 기도의 시간은요, 이 은밀한 시간입니다. 홀로 가지는 시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그 말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너는 나랑과만 대화를 하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시면은 문을 닫으시고 홀로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속상한 거 있으면 그대로 다 이야기하시고 기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주님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골방의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만은 내려놓고 홀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많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그 기도의 시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죠.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른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은밀한 중에 예수님과 나는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마주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재림 마셨을 때 그 앞에 딱 서면은 나는 모른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찬송을 해도 설교를 해도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해도 이 시간만큼은 가지십시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은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힘을 얻고 거기에서부터 해결책을 얻고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건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골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의 골방을 가질 것입니다. 목소리가 뭐 그렇습니까? 저 한 사람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